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죠.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부터 에베소서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제가 당부를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단어를 기억을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교회의 중요성, 교회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 단어를 기억을 해달라고 제가 당부를 드렸습니다. 나라고 하는 단어. 나, 너, 우리. 내가 누구고, 너, 유가 누구고, 우리가 누구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나와 교회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두 번째 이야기라고 잡은 것은 아닙니다. 예. 혹 지난번의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은 지난번 첫 편을 못 들었으니까 두 번째 이야기를 이걸 들으려면 좀 싱겁겠구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인가라는 것이 궁금해지는데요. 예,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아마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시게 되면은 앞부분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바울이 우리가 믿게 되었고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가 내 인생의 스토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시작이 된 것은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또는 나의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작심이나 결정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만세 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택하시고 나를 구원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오늘날 나의 인생의 스토리가 풍성한 축복된 스토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하신 데서부터 시작이 된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의 그 근거와 그 뿌리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또 긍정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간절히 기원하는 축복을 비는 그 말씀을 여기에 해주고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크게 이 문단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큰 틀에서 15절에서 23절 바울은 어떠한 생각의 그 덩어리를 이 글 속에서 이 편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지 먼저 그것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좀 더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쉬울 것 같습니다.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바울의 당부입니다. 소위 우리를 향한 성도를 향한 바울의 당부예요. 즉 우리의 인생 이야기가 소위 나의 이야기가 네, 내 이야기가 어떠해지기를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축복이에요. 즉 목회자가 교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신앙인들이 되십시오. 이러한 교인들이 되십시오. 이게 복된 겁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그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그 고백적인 그런 표현이 15절에서부터 19절이에요. 20절부터 23절까지는 뭐냐면은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자신이 그러한 축복된 내용을 막 교인들에게 쏟아붓는데 그 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근거로 근거가 어디 있어서 내가 그렇게 바랄 수 있는지 사람이 뭐 바란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바란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물론 바람 자체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바람이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근거가 되고 있는 구절이 뭐냐면 20절에서 23절이에요. 그래서 20절에서 23절을 저는 이름을 어떻게 붙였냐. 첫 번째 이야기 이렇게 붙인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 그리고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를 저는 두 번째 이야기. 이제 아시겠죠? 네, 첫 번째 이야기는 누구와 연관이 있는 걸 말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는 그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고 바울은 첫 번째 이야기가 그렇듯이 두 번째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 전체 문단의 구조, 형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 근거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스토리를 그 안에 이제 메꿔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약간 순서를 바꿔서 20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이 완성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완성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신구약 성경을 딱 손에 들고 성경이 무엇인가?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가?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답을 찾고 싶으시다면은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는지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많은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 모든 역사가 어떤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고 바로 그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을 하는지, 한마디로 말하면은 구원의 이야기예요. 예, 이 표현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이야기, 완성된 구원의 이야기. 그것이 바울이 목회자의 심정으로 교인들에게 축복을 할 때에 간구하는, 기도하는 그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사건이 뭐냐? 20절 보니까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던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사건이에요. 이 문제는 세상의 어느 종교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이죠. 어느 누구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세고 머리가 좋았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그게 뭐냐면 죽음의 문제죠. 이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에게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그에게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또 통치를, 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를 다 그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 이 현세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그 모든 세상에 있어서도 그 모든 것을 이 그리스도에게 다 주셨다. 왜 그럴까요? 이런 말들이 좀 어려워요. 왜 그리스도에게 이런 모든 것을 다 주셨을까요? 거기에 보면은요, 이제 22절과 21절은 과거의 사건을 말씀합니다. 20절과 21절은 이미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이미 되어진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22절과 23절은 그 의미를 말합니다.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여기서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만물, 그러니까 조금 좀 이게 뭔가 이런 좀 생각이 드실 거예요. 모든 것을 그 말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또 그를 모든 것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을 제가 좀 제가 다시 번역을 이렇게 해봤어요. 저는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모든 것 위에 머리로 주셨다. 뭐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라고 하는 말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그 통치자로서의 그런 모든 권한, 권세, 그거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들로 하여금 그것을 행사하게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기 보면은 교회를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 개인에게는 개인적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고 존귀케 되고 높임을 받는 그러한 순간이면서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받는 영광까지도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존귀함, 존귀케 되는, 높여지는 그런 모든 것 또는 권세, 다스림, 통치, 주관, 권세 이런 모든 것이 교회를 위해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고 그가 모든 것보다 위에 있게 된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그리고 또 하늘 우편에 보좌에 앉으셨느냐,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돌아가셨다, 당신 가셔야 될 곳으로, 당신 집으로 그냥 가셨다, 예, 당신이 이 땅에서 하실 일 마치셨으니까 return 했다, return back home 했다, 그냥 집으로 가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조차도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 권세 이런 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다 누리시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그의 몸이다라고. 그리고 바로 그 몸에 충만이 있는 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좀 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20절에서 23절은 바로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바울이 썸머라이즈 해준 거예요. 압축해서 요약을 해준 거예요. 그것에 근거해서 첫 번째 이야기가 그렇듯이 여러분의 이야기도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여러분도 그러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내가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믿음은 개인적인 거고 수직적인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겁니다.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여기도 보면은 사랑은 누구한테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성도를 향한, 모든 성도를 향한. 바울이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죠. 개인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크리스천 라이프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문제가 어디서 오냐면은 이 두 가지가 떨어져요. 아무리 개인적으로 신앙이 훌륭하다고 해도 그 신앙이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향해서 그 사랑을 나누고 주고받고 하는 그 소통이 있지 않으면은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그런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몸을 이루는 공동체적인 그러한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굉장히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내가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고 분명한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아무리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내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옆으로 횡적으로 다른 성도와 손을 잡고 있다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그것은 여기에서 제가 너무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 이제 그 얘기를 바울이 더 합니다.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바울이 이 성도들을 위해서 뭘 위해서 간구를 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길 원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정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예. 그것이 좀 더 바른 번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지만 사실 솔직한 고백이 성경이 어려워요. 성경을 읽고 쉽게 이해하고 은혜를 바로바로 받으면 좋겠는데 그게 때로는 잘 안 됩니다. 그때 이걸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도하실, 성경을 읽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즉 지혜와 계시의 영은 우리에게 뭘 알게 하냐면요, 지금 이 짧은 문맥에서도 드러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뭘 알아야 되냐면은 성경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지, 그렇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게 하는 것,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이 나에게 지혜를 가져다준다. 지혜를 가져다준다는 것은 그냥 반짝하고 머리가 좋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깨달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방법이 최상의, 최선의 것입니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면 되죠.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리 복잡한, 아무리 복잡한 수학 문제라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예. 하나님은 어떤 복잡한 인생사에 꼬이고 꼬인 문제라도 하나님이 푸시는 방법이 최상의 것이고 최선의 것이고 그것이 지혜의 방법입니다. 그거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 방법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지, 그 우리 알아야 될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왜냐? 그 다음에 계속해서 18절에 그렇게 계시의 영을,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있게 되어지냐 하면은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좀 이것도 직설적인 표현은 아니죠. 마음의 눈이 있는 건 아니죠. 눈은 얼굴에, 머리 여기에 있어요. 근데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 상당히 어떠한 그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눈 멀은 것처럼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하고 했던 그 마음이 밝아져서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무언가를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뭐냐? 우리의 소망이 뭐? 우리를 부르셨, 여기서 우리를 부르심,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근데 그 우리를 부르신 그 자체는 우리를 위한 기업이 뭐냐?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이 돼요. 다시 말하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즉 우리에게 어떤 기업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기업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경영하시고 누리시는 기업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의, 어떤 사람들의 기업은 그야말로 회사가 기업일 거예요. 네, 흔히 기업이라는 그 말을 거기다 많이 쓰죠. 어떤 사람의 기업은 자식 농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 잘 되는 데에다가 인생의 모든 의미를 거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자기 건강, 자기 건강에다가 그 모든 의미를 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 기업이 무엇인가? 근데 그 기업은 영광된 것이고 풍성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19절에 보니까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 우리로 알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19절에서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 단어가 뭐냐면 힘, 능력, 파워 이런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기업으로 불렀어요. 기업으로 부르시고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기업을 누리고 경영하고 또 어떠한 축복을 그것을 받고 하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그 기업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스토리가 만들어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스토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페이지가 채워져 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힘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같이 하셔서 이 스토리가 되어진다 이 얘기예요. 바로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요. 자, 19절 다음에 20절로 넘어가는 연결고리만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어떻게 시작해요? 20절이 그 능력이 그렇게 시작하죠. 이 능력은 어디서 봤던 능력이에요? 바로 그 앞절 19절에서 봤던 능력이에요.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이미 첫 번째 이야기에서 한번 크게 역사를 했어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릴 때. 그렇죠? 20절에 보면은 그 능력이 뭘 했다고 말하냐면은 그 능력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렸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써 나가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진행되게 하는 그 힘과 능력이 과거 첫 번째 이야기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 능력과 똑같은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누리는 기업입니다. 아멘. 우리가 누리는 기업이 그냥 힘없고 그냥 변변치 않은 보잘것없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살렸던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여러분들 힘드시더라도 낙심하시면 안 돼요. 낙심이라고 하는 건 그렇잖아요.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상심, 낙심. 그렇죠. 한자로도. 마음을 놔버리는 거예요. 예?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면 안 돼요. 붙잡아야죠, 더. 더 붙잡아야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약속된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완성하신 구원의 이야기라면은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구원의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첫 번째 이야기도 구원의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도 구원의 이야기예요. 첫 번째 이야기는 이미 완성된 구원의 이야기예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 구원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그분께서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업을 주시고 그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이야기가 즉 구원의 이야기가 나의 구원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게 되시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들을 축복하고 권면을 하는데 그냥 자기의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말의 근거를 어디다 두고 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 바로 첫 번째 사건, 첫 번째 그 구원의 이야기에다가 두고 있어요.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피차, 나에 대한 이해도 그렇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 그렇고 우리가 항상 누구를 위해서 복을 기원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무슨 근거로 기도하냐? 바로 그 첫 번째 구원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완성에 근거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또 권면도 하고 그러는 거다라는 겁니다. 예, 이제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가 연결이 되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서 부각이 되는데 뭐냐면은 22절과 23절에서 부각이 되었던 것이에요. 특별히 23절에 바울이 아까 15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을 했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라면은 사랑은 우리가 서로가 같이 공동체가 같이 나누는 게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즉 공동체, 우리가 서로서로 우리라고 하는 개념, 이게 뭐냐면 바로 교회죠.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아까 22절에 제가 그랬습니다. 22절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시고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모든 것을 위에, 그를 위에 두신 것은 교회를 위해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이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고 하는 요 말이, 충분한, 그 번역상에서 조금 좀 아쉬운 그러한 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모든 것 위에 머리로 두셨다. 결국은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그러니까는 22절에서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게 이런 뜻인데 그 교회가 23절에 가면은 뭐라고 설명이 되냐면 교회가 뭐예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 나옵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보고 시간이 또 되면은 돌아갑니다.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건 뭐냐?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유기적으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에는 어떤 비밀이 있느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아, 웬 이렇게 복잡한 말이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충만입니다. 여기서 세 단어를 줄을 치세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와 몸, 충만, 요 세 개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은 곧 충만입니다. 이 충만은 뭐냐면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입니다. 즉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여러분,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사모하는 단어가 될 거예요. 제가 신약성경 중에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충만.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또 주시려고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충만이에요. 충만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의 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주신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우리 거가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누리는,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를 오늘날 이 순간 나를 통해서 쓰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 번째 구원의 이야기를 완성하셨어요. 첫 번째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이제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문제는 사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입니다. 지금 표현이 좀 이상해져 버렸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 중에 하나예요. 어떤 면에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잘한다고까지 생각을 하는데 교회라고 하는 이 차원이 디멘션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문제가 갑자기 달라져 버려요. 예를 들면은 아무리 개인적으로 기도생활 잘하고 매일매일 말씀 읽으면서 영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도 교회에서 이 그리스도 몸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이 풍성을 누리지 못하면은요, 그 신앙생활은 왠지 뭔가가 빠진 것, 왠지 힘이 없고 뭔가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겪고 있는 고민거리예요. 왜 그럴까? 왜 이상하게 내가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도?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교회 생활에서, 즉 교회에 대한 어떠한 행복도가 나의 신앙 생활의 행복도에 매우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어요. 기독교의 신앙은요, 다른 종교의 신앙하고 달라요. 바로 이런 점에서. 다른 종교에서의 신앙은 혼자서 몰입하고 혼자서 세상과 벽을 쌓고 끊고 혼자 깊은 곳에 들어가서 혼자 뭘 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기독교의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의 신앙은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반드시 옆에 있는 성도와 손을 꽉 잡아야 되는 그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가 서로 꽉 잡고 서로 하나로 연결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고 바로 그때 여기에 약속하신 그 충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을 비로소 누릴 수가 있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거는요. 아무리 혼자서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이것은 혼자서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신앙의 비밀에는 나 외에도 우리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요소. 우리의 몸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느냐, 이것을 멀리 보시지 마시고 내 몸을 보십시오. 지금 현재 내 몸에 어디 아프신 데 있으세요? 어디 아프신 데 있으면은 바로 그거예요. 내 몸 전체 중에 어느 한 군데라도 불편한 것이 있으면은 내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나라고 하는 전체가 행복하지 않아요. 손끝에 가시가 베겨가지고 아침에 어쩌다가 여기 푹 찔려가지고서 쬐끄만한 거, 이거 뭐 대수롭지도 않은 거죠?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이거 작은 불행 때문에, 작은 아픔 때문에 나라고 하는 전체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교인이 아무리 크든 아무리 작든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가 한 성도 한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유기적으로 네 살 네 살이 아니라 한 몸이에요. 한 몸을 이룰 때에 거기에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또 다른 비밀, 또 다른 신비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기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풍성이 있습니다. 이 풍성은 바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 능력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교회가 되어서 그 풍성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왜 현재 많은 교회가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내용일까요? 참 때로는 안타깝기 짝이 없고 정말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기도 해요. 왜 그럴까? 다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와서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 정말 회복하시고 또 이 가운데 약속된 그 기업의 그 풍성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 이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몸이 되는 그것을 확인하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한 몸이 됨으로써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거룩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시는지 저희들 체험하는, 그래서 다시 우리의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는, 소성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 필라델피아 한인장로교회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의 소망되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